보면 그 요 지도 있죠. 지도라고 해야 되나? 요걸 보면 지금 약간 출애굽을 한 왕이잖아요. 여호수아라는 거는 모세가 죽고 그 모든 리더십이 이제 여호수아라는 사람에게 넘어간 이야기예요. 지금 그들이 이끌고 있고 요 시딤이라는 곳에 서 있어요.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두 명을 보낸 거야. 여리고라는 곳에 보고 오라고. 그게 지금 요 배경이고. 그 다음에 봤던 게 요런 뭐 두 개는 둘 다 여리고에 관련돼. 여리고가 성이니까 성과 관련된 건데, 이게 어떤 성이냐면, 성이라는 건 성벽이잖아요. 근데 이 성벽이 크게 두 개가 있는 거죠. 바깥쪽 성벽이 있고 안쪽 성벽이 있어요. 그러면 바깥쪽과 안쪽 성벽 사이에도 누가 살 거고, 안쪽 성벽 안에도 누가 살겠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보면 성벽이라는 게 우리를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예형자매님은 바깥쪽 성벽과 안쪽 성벽 사이에 사는 사람이고, 저는 안쪽 성벽 사는 사람, 안쪽 성벽 안 사는 사람이면 누가 더 이렇게 좀
안쪽.
그쵸? 안쪽이 좀 더 돈이 많거나 뭔가 많은 사람일 거예요. 그쵸? 그리고 그 다음이 아마 바깥쪽 성벽과 안쪽 성벽 사이에 사는 사람이겠죠. 그럼 성벽 위에 사는 사람은 누굴까?
성벽 위? 제일 좀 하층파?
그러니까
왜냐면 성벽이 공격이 바로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벽이라는 게 단순히 벽이 아니라 보통 한 1.5에서 2m가 거든요. 성벽의 폭이. 그러니까 요만큼이 성벽인 거야. 성벽 두께인 거야. 왜 성벽이 막 이렇게 않을 거 아니야. 아, 이렇게 얇으면 밖에 치면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은 됐을 거예요.
그럼 이 성벽 이 1.5m 안에 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 터전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 집이 뭐 이렇게 뭐 10평이에요 그러면 대지가 10평이잖아.
난
인주야. 응, 위에. 아. 위에 사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진짜로 뭐가 없는 사람들일 거예요.
천막 치고 사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라합을 보면 이게 첫 번째 시작이 라합이 그들의 창문의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다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라합은 가장 가난하거나 가장 천했거나 아무튼 가장 뭔가 없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집 자체가 땅에다가 짓고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키겠다고 세웠던 그 성벽 위에 빈 공간에 세워놓고 사는 게 지금 라합이에요. 그리고 이 앞에 2장을 보면 라합을 소개할 때 기생이라고 소개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생이고 라합의 집인데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라합은 그러니까 몸을 파는 매춘부였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가 운영했던 집이 여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걸 합치면 라합이라는 사람의 집이 있는데, 그 집은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머무는 집이긴 했는데, 라합이 그 중에 했던 역할이 뭐냐면 그 여관의 주인이기도 했는데 그들에게 몸을 파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혼자 사는 집인 거예요?
네. 성경은 거기에 대해 더 말하고 있잖아요. 가족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집에 늘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지, 아니면 가족들은 따로 있고 뭐 이렇게 따로 살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 라합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기생이라는 것과 성벽 위에 존재한다는 거, 집이. 그러면 그 당시에 되게 천하고 천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라합이에요. 지난주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라합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일 가운데 사용되는 인물이고 택함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게 또 하나 어떤 상징이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하고 택하는 인물에는 어떤 제한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리고 안에 모든 인물 중에 라합보다 낮은 인물은 잡기 어려울 수 있는 거죠. 성벽 위에 살았다는 건 1.5m, 2m밖에 안 돼요, 그 폭이. 근데 그거는 정식적인 집도 아닌 거죠. 그냥 뭐 이렇게 천막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판자일 수도 있고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살게 해주는 정도인 거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머물었고, 또 남자들 어떻게 보면 욕망을 채워주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라합이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라합으로 인해가지고 이들이 마침내 여호와의 그 약속을 이루게 되는 게 라합이었잖아요. 그 저번 주에 했던 이야기 그런 거였어요. 라합은 그런 사람인데 주께서 그 라합과 함께 이 일을 하셨다. 그 이야기였고, 그 오늘 시작도 뭐 동일하게 라합, 그러니까 그 2장 1절부터 쭉 이어지는 게 라합이에요. 주인공은 라합이고, 라합을 통해서 이들이 어떻게 들어가냐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먼저 보면 라합이 그들의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렸다 그러는데, 이 그 이제 고고학적으로 살펴보면 여리고라는 성의 바깥쪽 성 높이가 7에서 8m 정도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에서 8m 정도 높이 위에 라합은 살고 있고 그 높이에서 줄을 내려가지고 이들을 바깥쪽으로 빼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첫 번째 줄에서 하고 있는 거고, 아까 이제 물었던 게 성벽에서 라합이라는 인물을 왜 강조하냐, 그러니까 라합이 성벽에 살았다는 걸 왜 강조하냐는 건데, 그냥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로 치면 그런 표현을 좋아하지 않지만 강남에 살아요. 그럼 이제 많은 게 이야기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자 어디에서 어디 출신이에요? 저는 뭐 예를 들면 강남 어디 뭐 논현동이에요. 뭐 압구정동 하면 되게 많잖아. 거기서 자랐어요 하는 거는 그 근처에 그러니까 부모님의 정도가 어느 정도, 아니 이 친구 어떤 교육을 받았을 걸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당시에 성벽이라는 거는 분명할 거예요. 성벽 위에 그녀가 살았다는 거는 아 되게 부유했겠다, 되게 좀 지위가 높았겠다, 절대로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반 거죠. 정말로 가난했을 거고 소외받았을 거고 천대받았을 거고 그런 걸 의미할 수 있는 게 이 성벽 위에 살았다는 말일 거예요. 그 다음에 했던 이야기는 사흘에 대한 이야기예요. 혹시 좀 생각나시는 구약의 사흘, 3일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요?
구약?
그니까 이제 질문이 그 요한계시록의 숫자 3의 의미는 뭐예요?
3이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안정함?
요한계시록?
좀 몰라요.
저도 몰라요. 요한계시록이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부터 그 이후의 시대에는 그 게마트리아라 그래서 그 당시 문화가 뭐였냐면 숫자로 상징 가지고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666 이런 것도 들어봤죠?
들어봤어요.
아,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그들을 핍박했잖아요. 그럼 로마 황제에 쓰이던 숫자의 상징이 있었어요. 그것처럼 요한계시록 보면 숫자가 상징적인 의미가 갖고 있거든요. 들어 3은 하늘. 계시록에서 4는 땅.
그거 저번에 실...
기억해봐, 기억해봐.
7은 뭐였어?
7은 뭐였어?
하나님?
7은 모든. 12가 완전.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더하면 모든 게 되잖아요. 또 하늘과 땅을 곱하면 그게 이제 완전한 12의 의미. 뭐
그런 이는 게, 뭐예요?
그런 게 있어요. 2가 인간이라
그랬어요. 증인?
증인이다. 2가 증인이다. 두 명.
1은?
1은 뭐였어?
하나님?
4? 5는 빼고 6은?
인간?
여섯 번째.
그런데 왜 666과 이런 숫자 써요?
그거는 다른 거의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뭐 저희가 알기엔 너무 어려운 건데 네, 그들이 당시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우리로 치면
444
이것만 좀 더 한번 뭐 이렇게 뭐의 상징이 뭐가 있죠? 우리가 살아갈 때 상징이
4가 죽음?
7은 막 피? 13은 재수 없음.
그럴 수 있죠. 그런 것들이 그들 가운데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구약으로 돌아오면 이 3이 쓰였던 용례가 있을까요? 한번
근데 늘 3만 나오는 것 같아요.
어디서?
뭔가 4일 동안 다윗 피할 때도 3일 동안
3일 동안
피할 때?
피할 때? 아니 생각을 묻는 거예요. 뭐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3일 3일 예수님은 분명하잖아.
구약
성경 안에. 근데 뭐 구약엔 또 뭐가 있나? 아니 뭐 신약을 합쳐서 또.
그냥 엄청 많이 본 기억나.
맞아 맞아. 뭔가 익숙해.
뭔가 익숙해.
맨날 사흘 동안
이틀 나흘 아니고 사흘
맨날 3일이라서.
그냥 3일일 수도 있고. 근데 40일은 좀 있는데.
노아의
뭐?
그 노아 그 배. 40일 동안.
또.
40년
광야 생활. 또.
그 예수님 금식도 아니가?
맞아요.
또. 당일이잖아.
40일.
또 뭐가 있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던 기간도 40일이에요. 10일은 맞겠지.
그 예수님 기도하러 들어가셨을 때 며칠이었어요?
어디 처음에? 마지막에?
그러게요.
기도 자주 하셨거든요.
너무 많이 하셨어요. 뭐
새벽마다 기도하셨거든요.
그 막 그때 막 베드로가 어 저 여기서 평생 있고 싶어요 이랬던
신의사.
네, 신의사.
어 그거는 그렇게 긴 3일?
아,
그러니까 이게 40일은 사실 의미가 좀 있어요. 현금 보면. 어허. 그러니까 의미라는 게 뭐 40이나 숫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40일 동안 뭔가 이루어졌던 큰 역사적 일들이 있는 거죠. 3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하는 바로는 특별한 뭐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봤다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3일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근데 뭔가 자주 보니까 왜 굳이 다 3일이지? 뭔가 막 구약에서도 되게 많고 이래서
이 3일이라는
네. 게? 네. 굳이 3일이 필요는 없잖아요. 5일 해도 되고 4일 해도 되고 8일이나 필요도 되고 약간 좀 짜여진 듯이 하필 하나님이 3을 좋아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우리가 그걸 고민하면서 찾아봐요.
네, 좋아요. 해볼게요.
아마 여기는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찾으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 뭐였냐면 우리 어떤 얘기했냐면 되게 허술해요. 왜 허술하냐면 여호수아가 두 명을 보내 여리고 정탐 알리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얘네가 430년 노예 생활했죠. 애굽에서 40년 광야 생활했죠. 첫 번째 싸움이야. 그럼 상식적으로 되게 신중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근데 이미 정탐꾼이 가는데 왕이 알았어. 정탐꾼 없대. 그리고 라합 집에 보내. 근데 없어졌어. 찾으라는 거야.
근데 지금
그럼 얘네가 그러니까 내가 왕이라면 예언 장면이 시켰어. 죽은 장면 좀 찾으러 갔으면 이 많은 사람이 되게 열심히 찾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냥 한번 숲 둘러보고 없네요로 하지 않을 거잖아. 왜냐면 우리에게 쳐들어온다는 거니까 지금. 그리고 이미 이들에게는 지금 라합 말처럼 그 주민들이 모든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왜 녹았냐면 그 출애굽기 가운데 어떤 일을 했어요? 여호와가 이 이스라엘에게 출애굽기 몇 장을 살펴보면 홍해를 갈랐죠. 홍해를 갈랐죠. 되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들은 거야. 그 다음에 또 뭐였어요? 그럼 출애굽기 그 홍해 가르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어요? 이집트에서 몇 개죠?
그것도 들었어요.
어, 생각나는 거 뭐야?
메뚜기, 파리, 벼룩, 이 벼룩인지 인지, 장자의 죽음, 우바, 앤
피.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얘기를 그냥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들었는데 단순히 아 그런 일이 있었대 느낌이 아니라 사건을 경험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일본 가서 후쿠시마 그쪽 안 가잖아요.
네.
그거를 우리가 그냥 막 믿음으로 안 가는 거 아니잖아. 그게 사건이었는데 영향이 있으니까 안 가는 거잖아.
아,
무서운 거잖아. 그럼 보통 얘네는 그 이집트의 그 이야기가 길어가 지금 40년밖에 안 된 거거든요. 40년인데 바로라는 애굽의 가장 강력했던 왕이 있었어. 그 왕이 이겨내지 못했던 사건이 40년 전에 경험하게 된 거예요. 걔네가 떠들고 떠들고 떠들다 이게 우리들이랑 만나게 된 거야. 그럼 이건 사실 작은 일은 아닌 거잖아. 40년 전에 간담이 녹을 만큼 커다란 일을 경험했던 그 애굽이 있었고 그 여호와라는 존재가 얘네를 지금 끄집어냈는데 얘네가 한 200만 명쯤 되거든 출발할 때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었으니까 그 엄청 대규모의 무리가 지금 우리 앞에 진을 치고 있고 저기 시딤이라는 곳에 강 건너 보여요. 요단강이 당시에도 넓잖아 가보긴 했거든요. 좁아요. 이게 강폭이 막 넓어서 뭐 기껏 해봐야 한강만큼도 안 돼. 그러니까 물론 폭이 다 다르겠지만 제일 좁은 데는 여기서 요거 한 두 배 건너면 돼. 강줄까 막 이런 강이 아니라 이런 강도 있고 넓은 데도 있었어요. 그거 지금 그 앞에 진치고 보고 있는 거예요. 200만 명이 어지간한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보이면 그 정도의 인원이 지금 오고 있으니까 이쪽도 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리고 강력한 성이긴 했는데 저 정도 우리 쳐들어온다 그러면 우리도 작은 전쟁은 아닌 거잖아요. 근데 왔대 라합 집에. 그럼 왕이 보낸 그 정탐꾼을 잡으러 간 사람들이 대충 보고 흩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 사흘 동안이라는 게 얘네가 열심히 보고 갈 거라는 걸 예상해서 사흘일 수 있는 거죠. 두 시간 숨었다가 그러니까 그 정도에 얘네가 지켜보고 갈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마 사흘 정도는 넉넉하게 있는 숨어있으면 얘네가 보고 사라질 거야. 뭐 이 정도의 일일 수 있을 것 같다 이 이야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쭉쭉쭉쭉 보면 네 번째 줄에 왜 붉은 줄입니까? 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까 예언자님이 물어봤던 게 첫 번째 질문이 왜 붉은 줄을 메고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아 요거 먼저 그렇게 왜 붉은 줄일까 붉은 줄 왜 붉은 줄이 창문에 내려왔을까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면 잘 보이라고 할 수 있죠 잘 보이라고
근데 그게 오히려 나쁜 거 아니에요
왜
그러면 다시 보러 눈에 띄니까 오히려 왜냐면 저는 탐꾼이잖아요 우리가 스파이일 때 아 저 스파이예요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근데 약간 그런 의미 같아 저는 받아들여
붉은 줄 너무 눈에 띄니까
네
그 요런 느낌일 수 있지 않을까? 성벽 위에 집이 있죠. 집이 하나는 아닐 수 있죠. 많을 수 있잖아요. 근데 붉은 줄이 만약에 잘 보인다 그러면 전쟁은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가나안과 전쟁은 자, 막 싸우다가 예, 죄송해요. 가나안 사람이잖아요.
네.
예언자만 어 괜찮은 거야. 착할 것 같으면 너 살려줄게. 이런 전쟁이 아니야.
맞습니다.
예를 들면 예언자님 집에 소와 가축이 많아. 얘네 내가 구해줄게. 이런 능력이 아니야. 헤렘이라는 게 있어요. 얘네 싸움에는. 헤렘은 뭐냐면 진멸하다는 건데 진멸은 하나도 남겨없이 모든 걸 다 죽이는 거예요.
아 무서워. 그럼 그러니까 진짜.
전쟁을 시작하면 자 살려줄게 너는. 어 너는 죽일게. 이런 선택이
맞아.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아닌 모든 사람은 다 죽여야 돼. 그게 명령이었어. 그러니까 왜 그랬어요? 그 질문이 지금 필요한 게 아니라 그게 이들이 싸워야 할 때 명령이었어. 그러니까 여호와가 이들에게 내린 명령은 자 적당히 싸우고 이기고 승리해라 이 명령이 아니라 진멸에 관한 명령이에요. 모든 걸 죽여 없애는 거예요. 그러려면 분명한 구분이 딱 하나가 필요한 거잖아. 살려야 될 대상 하나. 그러니까 그 대상이 이 집이 됐던 거예요. 라합이 머무는 집. 그러니까 그 라합의 머무는 집을 표시하기 위해서 가장 잘 보이는 게 이 붉은 줄일 수 있는 거죠. 여기 첫 번째라면 두 번째라는 뭐냐면 이 붉은 줄을 이거는 제가 예전에 이 본문을 그냥 공부하다가 찾아본 거였는데 이 붉은 줄이라는 게 이게 히브리어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중의적인 의미 중에 좀 멋진 게 뭐 있어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것 중에
소리 없는 아우성
아우성 아니요 아니요
두 개? 두 개?
어. 한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눈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눈이라는 거는 내리는 눈과 우리의 눈 국어 공부 열심히 하셨나 봐요 뭐 배도 마찬가지잖아요
아, 네.
그럼 이 히브리어로 이 붉은 줄이라는 줄의 의미와 동일한 의미가 또 있어요. 이게 뭐 티크와흐라는 말이거든요. 히브리어로 티크와흐라는데 그러니까 티크와흐라는 의미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뜻이 있는 단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뭘까요? 모르겠어요. 비슷해요. 소망이에요. 소망. 그러니까 만약 이거를 원어로 읽었던 사람들에게는 이게 좀 이해가 됐겠죠. 그러니까 이해까지는 아니지만 충분히 고민을 해볼 만한 의미겠죠. 우리는 그냥 뭐 줄 하면 그냥 이 줄이잖아 줄. 줄. 근데 지금 이들에게는 그 음으로만 따지면 소망이라는 단어가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고민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붉은 줄일까 하면 그게 소망을 상징하는 동일한 단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뭐 눈 하면 뭐 내리는 눈이겠지만 보는 눈 이것처럼. 그러니까 그게 이 라합이 매달았던 붉은 줄의 의미기는 해요. 그러니까 번외로 그 이야기. 그 다음에 가족을 모으는 이유. 첫 번째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붉은 줄이 달려있는 집은 건들지 않으니까. 혹시 그 기억나 출애굽기에서 비슷한 일. 집에 이 집을 살려줄게. 이 집.
시? 그 피.
유월절. 네,
마지막 제약. 장자. 그 피를 문지방에 발라 문설주에 발라두고 다 발라두면 너네는 죽이지 않을게가
맞아요.
그 기념왕 유월절이야. 그 끝난 게 이게 마지막 제약이었잖아.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그 땅에는 모든 첫 번째 걸 다 죽이겠다. 사람이든 가축이든. 그런데 네가 문설주에 그 어린양의 피를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집은 넘어가겠다 그랬잖아요. 패스오버잖아요. 이것도 비슷한 거죠. 이 붉은 줄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의 그 모든 싸움 가운데 그 붉은 줄을 우리가 넘어가겠다는 거죠. 건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구원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사인과 동일한 의미인 것 같고 아까 또 다른 질문은 뭐였냐면 때문에 가족이 모이게 됐죠.
네.
그 물었던 건 뭐냐면 한 사람의 의인으로 인해서 그 가족이 구원받냐는 거예요. 좀 다르게 말하면 그러면 우리의 어떠한 가족과 영향이 있냐, 우리의 영향을 미칠 수 있냐, 죄도 마찬가지고 죄의 정가가 가능하냐. 사실 그 성경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죄의 정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의의 정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죠. 뭐 저번 주 들었던 줄라도 또 아브라함 이야기처럼. 내가 복을 주고 또 복을 줄게. 그럼 여기 고민해 봅시다. 성경이 만약에 죄든 복이든 그게 주어진다고 하잖아요. 뭐 몇 대까지 한 대대로 뭘 하겠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어떻게 받아들여? 그리는
그게 아니 그 지금 여기서 그랬잖아. 의인의 그 어떠함이 가족을 구원할 수 있냐는 거지. 그러니까 그럼 우리 지금 삶에서 예언자매님이 주를 믿고 성실하게 착하게 살아가면 예언자매님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냐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믿음이 없이도 개인과 지금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 만약 이걸 그대로 가져온다.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럼 구원과 그 대상은 개개인이 하나님과 관계해서 받는 거죠. 그럼 죄의 정가는?
죄 역시.
죄 역시 각자가 하나님과 안에서 결정되는 거죠. 그럼 요 질문이 아까.
그러니까 저는 왜 이런 게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지가 궁금해요. 막 복이라든지 뭔가 자손에게 막 저주를 준다든지 이게 너무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가 포커스인 것 같고 그래서 예전에는 막 제가 그 구절 듣고 되게 시험 들었었거든요. 막 3, 4대까지 악인의 경우는 그러면 막 멸한다 막 그런 게 근데 막 목사님 말하신 게 이거는 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그 복인 의인 같은 경우는 천대까지 복 주신다고 말한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를 봐야 된다. 이게 숫자가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해는 했는데 약간 그래도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저 되게 개인주의 사회에서 사는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많이 느꼈거든요. 부모님이 선교사님이거나 목사님이거나 이렇게 순교자님이거나 그러면은 제가 그냥 그 자손을 봐도 복을 받는다는 느낌 많이 받거든요.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변에서 이렇게 막 도움이 그냥 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조금 더 특별하게 있다는 느낌 많이 받았고 그리고 제가 그 약간 예전에 들은 말인데 기도를 할 때 우리 조상들이 만약에 이제 하나님을 안 믿고 했으면 이렇게 안 믿었던 이런 그런 뿌리가 이렇게 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하나님 저희 약간 뭐 저희 조상들 이런 것도 제 뭐 약간 이런 식으로도 좀 기도를 하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조상들이라는 거는 이미 그 예를 들면 그 조상의 의미가 지금 살아계신 할머니를 말하는 건 아니고 그 위에 네, 위에 이렇게 그 위에 이미 저희, 돌아가신
약간 저희 집안을 이제 좀 뭐라 해야 되지? 구원해 달라 뭐 이런 그런 얘기.
저희 집도 한 번도 기독교가 없거든요. 다 불교시고 거의 막 완전 사주불 다니시고 막 그런데 제가 저가 처음으로 믿었거든요. 친가계가 포함해서. 근데 제가 믿고 나서 부모님이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근데 저도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아예 교회에 대해서 구원에 아무런 생각이 없었는데 부모님을 보면 제가 믿는 모습을 보고 관심을 가져서 제가 굳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그래서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증인 그 뭐냐 그 사도들도 자기 증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증인이 하는 행동이나 그런 거 보고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영향을 받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해요.
우선 뭐 그 정원자는 얘기 말씀이 저한테 힘이 되는 게 죄 따는 복이 받겠네요.
아멘.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조금은 그 좀 잘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저랑 여러분이 달라요?
같죠. 어떤 의미로 같아요?
저 목사잖아요. 여러분이 저랑 달라요? 그럼 성도죠. 성도잖아. 전 목사고. 달라요?
아니요.
같다는 거죠. 같다는 거죠. 같다는 거죠.
네.
그럼 왜 제가 더 복을 받죠? 그래야 될 이유가 뭐 있어?
근데 그거잖아요. 뭐. 약간 뭔가 어. 옛날 구약으로 따지면 레위지파 같은 느낌이잖아.
없어졌잖아.
허허. 근데 맨날
없어졌잖아. 나는 지금 레위지파는 아닌데?
근데 약간 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뭔가 근데 그
저는 약간 그래서 단순하게 해석하면 약간 사모님이랑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해요. 샤머니즘? 약간 뭔가 더 많이 빌고 더 많이 그 일을 하는 사람한테 복을 더 준다. 그래서 나는 내 가족들을 위해서 새벽에 더 나가야 된다. 막 이런 논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냥 그 주변에 자연스럽게 뭐라든지 영향을 준다? 정도로는 해석할 수 있는데 그냥 뭐라든지 뭐 특권이 있다? 그거는 저는
더 많이 하면 더 많이 받는 거
저도 PK지만 약간 또 그러니까 이해는 되지만 저도 이제 PK로 살면서 약간 하나님의 뭔가 되게 축복을 많이 받은 걸로 느끼긴 하거든요. 근데 또 되게 이게 그렇게 해석하는 거에 대한 위험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말씀 중에 너의 믿음의 분량만큼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게 목사고 성도의 차이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목사님은 일반 성도보다 믿음의 분량이 더 크니까.
아 그건 무리죠.
근데 그건 모르는 거지. 담아야 돼서
웃겼는데
수업이 있었나 봐.
아, 안녕히 가세요. 어떻게?
아이고.
근데 맞다 쳐봐.
근데 여기 안 흘리나요?
아니요, 괜찮아요.
진짜요?
그냥
이거는
가서.
네, 가세요.
지금
다 부셨습니다.
아,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뿐만은 아닌데, 그러니까 사실 이게 되게 우리에게 기대하기 좋은 거잖아요. 제가 저의 부모님의 부모님의 부모님부터 교회 다니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애는 다섯 번째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걸 적용한다 그러면 얘는 되게 못 받아야 돼요. 심지어 아빠 목사야. 할머니 기도 되게 열심히 해. 아빠보다 훨씬 더. 그럼 얘는 되게 못 받아야 되면 이건 너무 좋은 프로세스인 거예요.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면 열심히 될 거예요. 좋게 될 거예요.
희망이에요.
희망이네요. 성공적이지가 않아. 일단 말을 바꾸면 그게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고 엄마가 열심히 살고 더 열심히 살았으면 얘가 뭔가 복을 받을 거라는데 그 복이라는 게 뭐냐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 복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뭐 좋은 대학을 가야 돼 약간 이런 복보다는 제가 느낀 건 약간 유산이 이미 많이 쌓여져 있다는 생각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냥 똑같이 생각해도 금수저처럼 믿음의 유산이 이렇게 있는 게 그냥 보이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갈 때 뭔가 더 뭔가 더 막 순풍에 막 이렇게 항해하는 배처럼 막 잘 나가는 게 아니라
기준점
하나님을 보는 이렇게 보고자 하면 하나님 막 보여주시고 좀 그런 것들.
아 근데 저 그렇게 생각. 하면은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만약에 노태신앙들, 저는 노태신앙이니까 사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도 맨날 들어오는 얘기들이 다 그런 거니까 이거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그러니까 내가 만나지 않았어도 당연히 있다고 믿게 되고 약간 그 관계가 밀접하지 않아도 그 바운더리를 넘어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주은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은이 아예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고 약간 그런 차이? 그니까 막 약간
알매 차이? 이게 너무 다른 게 이제 케이스 바이스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모태 신앙이라고 해서 모든 게 다 괜찮았던 게 아니고 마지막까지 누가 주 앞에 남아있냐는 건데 떠난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아버지 때문에 아빠 목사인데
그것 때문에 떠난 사람이
그게 힘들어져서 더 많으니까 이거는 사실 어떤 경우를 이렇게 하나로 정해서 말할 수는 없는 건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만약에 이거를 성경적인 말고 그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생각으로 가장 괜찮은 게 뭐냐면 저희 집안은 다 교회 다니죠.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싫었고 근데 뭐냐면 접하는 거는 교회 문화가 익숙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정도가 장점이라면 장점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에는 그냥 이 사람이 언젠가 하나님 느껴져 경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그냥 그 문화의 그 분위기에만 녹아 살아가면 그냥 저 멀지가 않게 떨어져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복은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어주신 생각과 뜻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게 성도의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 땅에서 뭐 훌륭하게 되면 이런 건 알잖아요. 우리도 그 복이 아닐 거라는 거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개념은 그게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면 우리가 언제나 아는 게 가장 큰 복이고 그게 형통한 삶인 거지. 내가 지금 원하는 바를 이뤘고 노력한 결실을 맺었고 어려움을 극복한 게 형통 아니거든요. 성경 한 번도 그걸 복이라고 말한 적이 없고 형통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왜 문제가 많냐면 주일학교 다니면 남자애들은 다윗처럼 되라고 말한단 말이야. 아~ 그게 못 받는 거라고. 다윗은 뭐냐면 왕이었잖아. 근데 그런 왕은 낼 수가 없어. 주일학교가 천명이 하나 나올 거야. 하나도 안 나올 거야.
다 다윗일 수 없는데.
어떻게 다 다윗인데. 그럼 자매들은 뭐가 많아?
에스더?
에스더. 뭘 에스더야? 왜 에스더가 돼야 돼?
다 어디가
되어야
돼?
아니잖아.
느헤미야가 됐잖아.
우리가 만들어 낸 거잖아. 그거는 어디도 성경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냥 대표적인 인물을 보여줬을 뿐이에요. 기록되지 않은 복 받은 사람 훨씬 더 많을 거란 말이야. 라합은 복 받지 않았어? 복 받았잖아.
라합이란 이름을 쓴 사람은
없잖아. 라합은 맞아. 히브리서에 나와요. 그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이잖아. 아브라함 나오고 거기에 라합이 등장해.
맞아, 맞아.
근데 우리는 라합은 그냥 단순히 믿음의 존재로 등장하지. 와, 복 받았다. 말하기도 하죠. 구원 받았으니까. 근데 라합은 막 이상형으로 그러지 않잖아. 그럼 참느잖아. 근데 왜? 이만큼 특별한 사람이 어딨어? 이 복이라는 말이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은 되게 분명해. 형통이라는 건 되게 분명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단적으로 얘기를 들으면 요셉이 나오잖아요. 요셉이 어떤 인물인지 우린 좀 알잖아요. 그는 괜찮은 집에 11번째 아들이었어. 되게 좀 사랑받던. 되게 눈치 없는 애였죠. 꿈 얘기하는 애. 그다 팔려가잖아. 팔려가가지고 잘 됐어. 그 보디바의 장군의 집에서.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여자가 꼬시잖아요. 그래서 안 넘어갔는데 신고하잖아. 거짓 신고. 그러니까 미투 운동을 한 거지. 잡혀가. 감옥에 가. 관원도 주면 구해줘. 근데 얘네가 있죠. 3년 후에 기억해. 그리고 왕한테 가는 거잖아. 이 요셉의 삶이었잖아요. 요셉에게 성경이 형통하단 말이 언제 나오냐면 감옥에 갔을 때.
하나님을 더 느낄 수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는 건데 사실 그러니까 형통하고 복된다는 삶이 언제 나와야 되냐고 그러면 나중에 총리가 되었으면 나와야 되잖아요. 총리가 돼서 그 왕이야. 너가 내 나보다 뭐 이 반지 빼고 그러니까 이 자리 빼고 네가 다 가져가 그때 형통해야 되는데 감옥에 있을 때 형통하다 그러거든요. 하나님 그거 함께 하신다. 형통하다 여호와 그거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거 함께 하시는 형통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말로 치면 복이라는 거고.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야 될 복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걸 경험하는 게 우리의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움을 넘어가는 게 복으로 여길 수도 있어. 근데 그 넘어갔다는 게 단순히 극복이 아니라 그 시간에 견뎌내는데 하나님과 함께 견뎌내는 거. 그게 우리의 복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거 주어져 있는데 그 복을 우리가 누리냐 못 누리냐가 우리의 형통을 결정하는 거지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이걸 찾아오고 뭘 했기 때문에 이게 사라지고 의미는 아닌 것 같은 거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길 바라는 건 딱 하나예요. 그가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우리가 알 수 있냐 모르냐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구하고 살아가는 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것도 그런 거죠. 그냥 가족들은 모였고 그들이 뭐 구원을 받고 저주를 받고 그건 아무런 필요가 없는데 그냥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과 형통은 뭐냐면 우리가 곁에 계신 하나님을 친밀하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만약 이걸 구원의 개념으로 확장한다 그러면 죽은 자매처럼 또 누군가처럼 저는 늘 뭘 바라냐면 믿지 않는 집에 누군가 믿게 된다면 이 사람을 통해 이 집안에 복이 흘러가길 바라요. 그 복이라는 건 이들이 하나님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사업의 성공이고 뭐 일의 성공이건 아니죠. 그럼 성공하지 않은 사람은 복을 못 받았냐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사실 오늘 우리에게 되게 큰 문제가 있어요. 교회 가운데, 신앙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복, 하나님 나의 삶을 형통하게 이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그 욕심과 욕망이 너무 많이 담겨 있는 거지. 형통이라면 주가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게 형통인 거잖아. 근데 아니야. 내가 이끌고 싶은 그 길을 주가 허락하기를 바라는 게 우리 마음이잖아. 이게 또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교회에서 그 새생명 축제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간증자가 등장해요. 또 간증자 중에 약간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않은 사람이 서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맞아.
우리 교회는 안 할, 저희 교회는 그걸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새생명 축제 자체를 안 할 거예요. 전도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그 행사 자체가 우리에게는 아직이 아니라 지금까지 어울리지 않는 행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그런 일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저는 뭘 바라냐면 간증자 그냥 여러분 중에 누구였으면 좋겠어요. 성공하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찾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주잖아요. 제가 하나님 찾았는데 이렇게 경험하게 됐어요. 제 삶에 평안함이 찾아왔어요. 저는 이건 충분한 것 같아요. 제 삶에 성공이 찾아온 건 필요 없어요.
제 삶에 근데 뭔가 하느님은 본인이 복 주실 때 우리가 지금 보통 사람들이 복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도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막 돈에 관해서도 제가 들었던 게 하나님은 이제 본인이 돈에 관한 한 좀 이제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부어주신다고 들었거든요. 이거를 잘 쓸 거를 아니까 어쨌든 복의 한 형태이지 않나.
부어주시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받아드는 입장에서 바꿔 말라면 우리 가운데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자꾸 재정에 대해서 복복복하냐면 재정이 제일 중요하다 여기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제일 많이 말하는 게 돈이에요. 제일 많이 경계하는 게 돈이에요. 다른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만몬이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어떤 것보다 높은 우상이었거든요. 어떤 것보다 가장 강력한 우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 이꼴이 돈이 떨어질 수는 없어요. 이걸 언젠간 이해를 해야 돼. 복이 돈이 아니라는 거. 근데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살면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화장품이 돈이잖아요. 지금 저한테 사람이 안 준다 그러면 좀 당연히 이교에 안 있죠. 그만큼의 제가 이교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쪽 한 내려놓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맞아요.
저 애 37개월인데? 그럼 걔 밥은 어떻게 해야 되나? 돈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매일 싸우는 게, 매일 기도하는 게 이 돈이 제 우상이 안 됐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금방금방 우상이 돼요.
맞아요. 근데 진짜 제일 어려운 우상인 것 같아요.
사회 자체가 없으면 못 사니까.
맞아. 이게 없으면 당장 근데 그게 또 진짜 믿음 좋으신 분들은 어떻게든 먹을 게 생기겠지 이럴 수도 있는데 그게 좀 그러니까 자취할 때 돈 없으면 진짜 너무 속상하거든요.
맞아.
자취할?
네.
저도 밥은 해줄 수 있어요. 아, 자취요? 밥은 와. 저희 집 가깝거든요. 여기 근처에. 숟가락 더 넣으면 되잖아.
감동.
밥은
사모님이
주시는 거
맞아요.
아니야.
설거지 제가.
조금만 먹어요 저는.
돈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우리가 복을 여기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재정에 대한 걸 얻으면 그래서 하나님 감사하게 나에게 이거 주셨구나. 그 고백을 할 수 있지만 이거 받기 전부터 이렇게 복이라고 여기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진 모든 게 복이잖아. 바꿔 말하면 지금 이 시간 여기 나와있죠. 이 시간도 복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 우리가 만약에 진짜로 더 어려우면 지금 일해야 되잖아.
맞아.
당장에 오늘 쓸 돈이 없으면 지금 나가서 이 시간 2시간을 아르바이트해서 18,000원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갑자기 너무 감사해요.
그것도 우리가
감동
갑자기?
오늘 그 감사를 받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복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뭔가를 얻기 위한 복이 아니라 얻은 다음에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아 하나님 나에게 이것도 주셨어, 이것도 주셨어, 이것도 주셨어. 그걸 여기는 살아가는 삶이 복인 거죠. 이 하나하나가 복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복이잖아요. 함께 하실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어진 게 복인 거지. 자, 시간이 복. 없으면 또 복이 아니야. 돈이 있으면 복. 없으면 복이 아니야. 건강이 있으면 복. 없으면 복이 아니야. 이게 아니라 이 모든 걸 누리고 있으면 그게 그냥 복인 거지. 복된 삶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시편이 말하는 복된 삶은 그런 걸 복된 삶이라는 거지. 하나하나하나 내가 원하는 리스트업이 막 채워지는 게 복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건 되게 분명해야 돼. 그걸 우리가 가장 흔들리는 게 이 복이라는 거죠. 이게 안 채워지면 마치 나 복 못 받은 것 같은 거야. 지금 돈이 필요할 때. 또 아까 말씀하신 걸 좀 넓게 보면 그러니까 믿음이 좀 견고한 사람들은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안에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선하시잖아. 그 선하심을 인정하고 믿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냥 누리며 살아가는 게 복된 삶인 거지 채워지는 삶이 복된 삶은 아니거든요. 저는 목사로 살아가는데 저는 진짜 재정에 대한 연약함이 되게 많아요. 늘 이게 흔들리는 게 가장 흔들리는 게 재정이에요. 근데 바꿔 말하면 제 삶이 어렵잖아요. 그냥 제가 가끔은 안에 혼나는 게 뭐냐면 더 이상 그 얘기 잘 안 하는데 설교하다 재정이 어렵다 말하면 늘 앞에 제가 오해하지 않게 말하거든요. 제가 진짜 힘든 게 아니라 제가 누리던 삶이 예전보다 못하니까 어렵다 말한다. 아니야 그 얘기도 하지 말래. 듣기 싫다고. 왜냐하면 바꿔 말하면 전 지금 안 어려워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기준으로 보면 절대 안 어려웠다. 근데 교회 성도 중에 되게 잘 사는 분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냥 할아버지 건물주인 사람도 있어요. 걔가 보면 난 어렵지. 그냥 제 사례가 얼마인지 알아요. 저희 교인들 공동의회 발표를 해요. 그럼 어떻게 보면 그 친구에게는 그 친구는 이제 뭐 편하게 사는데 그게 자기 월급 10분의 1도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내가 어려울 수 있잖아. 누군가에게는 그거보다 많아. 심지어 저는 자랑은 아니지만 저렇게 자랑하고 저 집에 살고 싶으면 평생 살아도 되거든요. 그럼 저는 또 와 어떻게 주인이 나가라면 어떡하지 이 걱정 안 해도 되는 사람이네. 물론 은행과 함께 살아가고 있긴 해. 그 정도의 걱정이지. 아. 그럼 누군가 기준에서 어 그래도 너는 그 정도잖아 말할 수 있잖아. 저는 힘들다고 때로는. 저는 이게 되게 힘든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럼 저는 그럼 집이 더 넓어지면 복을 받았다 생각을 할까?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제 삶을 돌아보면 4년 전 제 삶은 지금 저 집보다 더 컨디션은 좋았지만 그때는 진짜로 주인이 나가라 나가야 되는 거였거든요. 이 집을 얻고 나 너무 기뻤던 거면 우와 평생 내가 집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더 좋은 집을 살고 싶긴 하겠지만 떠날 걱정 안 해도 된다. 근데 그렇다고 지금 제가 만족하냐고 아니에요. 더 큰 집 가고 싶어요. 저희 옆집 더 커요. 왜냐면 2월에 둘째가 태어나거든요.
아, 축하드려요.
더 큰 집을 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집은 지금 제 혼자 뛰어놀기도 어려워요. 저희 처가를 가나 저희 부모님 집 가면 훨씬 넓어. 두 배야. 애가 하루 종일 뛰어다녀. 저희 집은 조금만 뛰면 저를 만날 수 있어요. 차는데 3초가 안 걸려.
너무 웃기다.
그러니까 형이 부모면 조금 더 나은 컨디션 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저는 끊임없이 복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것과 비교하면. 그러니까 우리의 복은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가 함께 하시고 그 함께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복이라는 거죠. 오늘 사실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는 아닌데 한 김에 우리가 복원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무언가 뭐 그 다음 스텝이 뭐가 될지 모르겠죠. 또 다른 공부가 될지 뭐 유학이 될지 취업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우리의 복은 아닌 거니까.
맞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면 더 큰 교회 목사가 되는 게 복이냐 말하면 아니잖아요. 그럼 더 사례비를 많이 받는 게 복이냐고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받은 게 좋겠죠. 더 커지면 좋은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겠죠. 왜냐면 이렇게 이런 시간 없어 그러면.
아 진짜요?
제가 바쁠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복이 아닐 수도.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 시간이 돼가고 있죠 지금.
몇 시까지요?
이분들 아니 저는 몇 시까지 아닌데 여기는 출발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 질문이 되게 많은데.
아쉽다.
그러면
다음 일찍 와야겠어.
아니 일찍 오셨어요. 일찍 오셨어요.
말시켜라.
보통 6시 30분에 오시면 7시에 시작해요. 저희가 오늘은 처음이고 설명이 있어가지고 늘 편하게 가시면 돼요.
나 화장실 좀 들렸다가 와서
잠깐 남는다.
나도 있어요.
아? 회사 몇 시야?
어제 야간에서
아
몇 시까지?
가방 되게
되게
몽골
카자흐스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좋아요. 그런 패턴.
줄을 길게 안 쳤으면 좋겠네.
아 지금 나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학교가 멀어요?
그 서울대. 근데
줄이 엄청 길어. 그 학교 가는
줄이 좀 길어.
아 그래요?
이 시간에.
근데 멀잖아요. 또 걸어가기에.
근데 뭐 차만 타면 15분 안에 가서.
지금 다음 주는 추석이라 제가 그 다음 주에 다시 또 카톡 공유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 봬요.
네.
그런 이야기였고요. 그래서 여기는 요 한 네 줄, 다섯째 줄은 좀 설명이 될 것 같아요. 뭐 장소의 특이점, 왜 집안일까? 아까 말한 것처럼 집안에 가족들이 들어가 있어야지 전쟁이 났을 때 그 집은 안 건들 거니까. 그죠. 다시 돌아갔어요, 얘기가. 아까 도래자매님 묻고 간 건데, 그 다음 다섯째 주 중간 주범 그의 피가 그의 머리를 돌아갈 것이요. 이거는 그냥 구약에서 나오는 이 당시 흔한 말이었어요. 우리가 말하는 좀 이런 저주, 우린 저주 안 하겠지만, 그런 흔한 말.
일반적 저주에.
그러니까 피가 머리로 돌아간다는 게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
저주에 대한 저는 그래서 주연이랑 이게 어떻게 죽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머리가 터진다고 했고 주연은 거꾸로 매달린다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의미였나 봐요.
아 그냥
네.
코 박고 가다가 코 박고 뒤져라 막 이런 느낌
뭐 그럴 수도 있죠.
척추 부러뜨려버린다? 이런 느낌인 건가?
일반적인 여자나 너무 과격한 거 아니세요?
처음 들어보는데
아닌데?
가다 코 박아라 이런 거 하는 들어도
그러니까 아마 이런 말들이 아마 우리는 좀 궁금하시잖아요. 당시 말은 그러니까 딱 말하면 이해가 되는 거죠. 접시에 코 박고 죽는데 뭐 이런 거 우리가 알잖아. 뭐 알 수 있잖아. 얘네도 그런 말이었다는 거죠. 뭐 우리 문화와 다 분명 달랐으니까.
저 그럼 막간으로다 허물이 없으리라도 약간 그런 의미로 대중적으로 사용됐던 의미. 그러니까 어려워서 말이.
허물이라니까 우린 죄가 없다는 거야. 잘못했다면 책임이 없다는 거야. 너 내가 분명히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나가다 넘어지면 종이 미끄러지면 난 죄 없다.
아, 내 책임 아니야?
미끄러운 거 그런 느낌.
난 상관없어 이런.
그러니까 이 허물이 없다는 건 뭐냐면 우리는 너에게 분명히 지침을 준 거야. 그 집에 있고. 붉은 줄을 매달고 집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너를 반드시 지키고 공격하지 않을 건데 집 밖에 나가게 된다면 이것이 어기고 그럼 우리는 허물이 없다고 책임 없다는 거 이해가 되죠?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
네.
그 다음에 쭉쭉쭉쭉쭉 내려오면 아래쪽이 질문이 많았어요.
맞아요.
그 마지막 이거 두 번째 줄 보면 얘네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하잖아요. 죽은 자매 이렇게 했던 거 어떻게 얘네가 이런 확신을 하냐는 거지.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 간담이 녹더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 손에 주셨다는 걸 확신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 얘네 입장에서
그게 라합을 통해서 확신을 얻은 건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일단은 종특권도 갔는데 그냥 아무런 마음으로다가 가진 않았을 거예요. 아니에요. 아무리 허슬에까지
막 우산 들고 가서 밖에 비워.
여기다
비와요?
조심.
네,
감사합니다.
뭔 말이지? 그냥 아무런 마음도 없이 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이렇게 딱 생겼고 제가 생각할 때 라합을 만났을 때 아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뒷전은 잘 있어도 아 그럼 이거는 우리한테 주신 땅이 맞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저 약간 우연 자기 생각했을 때 우연의 연속으로 확신을 얻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우연이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마침 갔던 집이 내가 도와줄 사람의 집이었고 마침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진짜 원래 안 잡혔고 무탈이 왔고 그런 것들 내가 했다고 생각 이거는 내가 직장이 아니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
사실 이 이야기 옛날로 돌아가면 그러니까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적당히 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먼저 약속을 하신 거잖아요. 그럼 그 약속을 어떻게 보면 확인하는 지금 순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은 장님 말처럼 그 약속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막 생긴 거죠. 진짜 라합을 만났더니만 이미 걔네는 막 그런 거야. 여호와 때문에 막 간담이 녹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여호와 누구를 고백하고 있는 건데 심지어 그 여자는 날 숨겨줬어. 단순히 예언 자매님이 나한테 하룻밤에 자오가요? 이런 느낌 아니지? 목숨 걸고 제가 죽었어. 목숨 걸고 숨겨 죽었어. 심지어 이 사람은 가나안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야. 근데 여호와를 지금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 가운데 저가 진짜 하나님인 걸 믿게 되고 너희들 내가 숨겨줄게. 도망가게 해줄게. 내가 계획 짜줄게. 이 모든 걸 보면 이들이 충분히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건인 거죠.
저 궁금한 거 있어요. 근데 저는 라합이 어떻게 확신을 했는지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보면 그냥 그걸 들어서 믿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면 저는 들어서도 이게 안 됐는데 옛날에는 하나님이 하신 거 없이
그럴 수 있는 게 신약에서는 라합이 라합이 두 번 나오거든요. 두 번 이상 나오긴 하는데 히브리서와 야고보서 2장에 나와요. 둘 다 뭐냐면 믿음으로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랬거든요. 히브리서는 믿음 때문에 라합이 등장한 장이고 야고보서는 이가 믿음으로 행해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럼 라합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언자님처럼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 경험의 문제는 없을 거야.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가나안에 계시지 않았을 거니까 아마 그 들음이 믿음이 됐겠죠.
진짜 귀하다.
나중에 그거 나오잖아요. 로마서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고 그럼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라합은 들었죠. 그 들음이 믿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는 좀 어려운데 싶을 수 있지만 라합에게는 그게 축복일 수 있는 거죠. 그 믿음이 들음으로 믿음이 되어버린 게
진짜 완전
그래서 귀여워. 이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때마침 그에게 찾아온 사람들을 숨겨주고 그 믿음을 결정한 거잖아. 되게 무서웠을 거 아니야. 여리고란 성, 그 가나안이라는 데 속해 살고 있고 지금 그 병사가 우리 집에 온 거야. 난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나 지금 목숨 걸고 모든 걸 다해서 이 사람을 숨겨줬다는 거는 이 믿음 말고는 답이 안 되는 거죠. 어쩌면 이 여자에게는 믿음이 존재했다는 거죠. 이 일을 행할 만큼. 그러니까 아마 이 정탐꾼들,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충분히 말할 수 있었을 것 같은 거예요. 저걸 보니까 진짜 여호와께서 땅을 주신다는 그 약속이 지켜질 것 같다. 이미 우리에게 넘어온 것 같다. 처음에 저번 주에도 말했지만 이 여호수아가 어떤 인물이냐면 처음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열두 지파에 한 명씩 뽑힌 대표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갈렙과 더불어. 나머지 열 명은 저희 가면 돼. 좋긴 좋아. 좋긴 좋고 진짜 약속된 그 땅이 맞는데 우린 못 이길 거야. 근데 얘랑 갈렙은 뭐라고 했냐면 가자 그랬잖아요. 능히 이길 거라고. 그리고 지금 가고 있는 거고 여호수아는 그 중에 가장 위에 있는 리더십이 되어버린 거고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다시 두 명을 보낸 거잖아요. 근데 그 두 명이 봤을 때 얘네가 이미 정탐하고 왔고 이미 약속을 들었고 보니까 진짜 그럴 것 같은 거야. 이제 얘는 구체적인 걸 경험하고 믿음 있는 자, 숨겨준 자, 도망치게 해준 자 그러니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진짜 그 일을 하실 것 같다. 그러니까 저도 어떤 거였냐면 교회에서 뭔가 결정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일본 선교를 가자. 선교는 좋은 거니까 이렇게 결정하지 않거든요. 자 신방을 하자. 무슨 사역을 하자. 사역 도와주는 거 좋은 거 이렇게 결정하지 않아요. 기도를 준비하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 마음 주셨다고 하고 그걸 해낼지 말지 할지 말지 우리 기도를 준비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일본 선교도 후쿠오카에 가자 이렇게 결정해서 단순히 결정된 게 아니거든요. 후쿠오카 뭐인지 몰라요. 수많은 옵션 중에 하나가 후쿠오카 가요 겨울에. 수많은 옵션 중에 하나가 아니거든요. 근데 누군가 소개해줬어. 근데 그분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그런 사인이 있었고 지금 교회 말고 지금 예배당 말고 그 전에 예배당은 뭐였냐면 우리가 막 교회를 막 찾고 있는데 교회 예배 드릴 때 찾고 있는데 못 찾겠는 거예요. 근데 블로그를 통해서 가다 보니까 갑자기 스테이 라운지라는 데 생긴 거예요. 근데 거기가 공연장이야. 이제 막 공연장을 세운 거야. 전화를 해봤어. 알고 보니까 그 공연장 운영장 목사님인 거야. 그분은 뭘 기도하고 있었냐면 주일날 오전에 예배 드릴 팀을 구하고 싶은 거야. 한 달밖에 안 됐어. 공연장 문 연지가. 그분은 그냥 공연장을 운영하는 목사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 사역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뭘 기도했냐면 예배드릴 팀의 기도를 우리 예배드릴 장소를 기도했던 거예요. 그럼 문이 어떤 느낌이냐? 하나님의 보내신 것 보다. 그럼 만났더니 돈도 너무 싸. 30만 원만 내래.
한 달래요?
한 주에. 한 달은 너무 했다.
그래서 나 합정할까 너무, 생각하고서 와 역시 목사님이.
한 주에. 그럼 한 주에 30만 원. 우리 너무 싼 건데? 30만 원이면 거점이요. 옵션이 다 있어요. 장비 다 있고 30만 원 너무 편하게 쓰는 거죠. 30만 원 되고 그걸 결정하면 또 그럼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통해 우리에게 예배하신 거다. 그 사인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더 고민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걸 결정했어요. 우리 기도하면 이미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죠. 기도든 뭐든 하나의 뜻 가운데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건데 그 사인이었겠죠. 어떻게 보면 라합이라는 사람이 또 라합이 들려준 이야기가 이들에게 소식이었겠죠. 그러니까 이 고백이 어떻게 보면 특별한 믿음의 고백보다는 지금까지 믿음을 확증해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제가 유학을 갈까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갑자기 영구점수를 톡투를 봤는데 115가 나온 거예요. 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어떤 학교를 보니까 돈도 별로 안 되는 거야. 내 조건이 장학금 돼. 또 보니까 그 중에 또 아는 선배가 있어. 그럼 막 여러 가지 이런 사인이 있을 수 있잖아. 내 고민 가운데. 그럼 우리 고민의 결과로 도출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여기라고 하시나 보다. 그러니까 이들도 그런 느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고백일 거예요. 이 고백은 제일 많이 나왔던 질문인 거죠.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 간담이 또 떠이다 하더라. 이건 어떤 이야기였어요? 마지막 줄이었어요. 제일 많은 사람들이 질문했던 게 여기였어.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이거 소식을 전한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라합의 고백을 전한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아까 질문은 뭐냐면 라합이 고백할 때는 우리들이라고 말했죠. 우리들이 이 여호와 이 소식 앞에 간담이 녹았습니다. 그럼 우리들이라고 말했으면 하나님 아는 또 다른 존재들이 있나? 라는 게 아까 질문이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해요? 라합이 분명히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들이 당신들의 그 이야기 때문에 간담이 녹았습니다 라고 고백했거든. 그럼 이 고백이 하나님을 아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고백일까요? 어떤 고백일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주은장님은? 아까 이게 이제 예영장님 질문이었어요.
모르겠어요.
그럼 이건 좀 의미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과 우리가 그게 너무 두려웠다는 것과는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두려운 사람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든 뭐 절을 다니든 뭐 무슬림이든 뭐든 떠나가지고 막연하게 내세가 있다고 믿고 신이란 존재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죠. 예를 들면 내가 때렸어, 상처를 줬어, 아 씨, 누가 날 벌할 거야, 신이란 존재가 이렇게 믿을 수 있잖아. 근데 그게 하나님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들도 그럴 수 있지 않아? 여호와라는 당시에는 신이 되게 많았어요. 이들 문화 가운데 그러니까 동네마다 신이 있고 능력마다 신이 있고 생물마다 신이 있고 자연의 현상마다 신이 있어. 비의 신, 풍요의 신, 번개의 신, 뭐 수많은 신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뭐 파리의 신, 그런 신, 메뚜기 신, 온 동네마다 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많은 신 중에 여호와라는 신이 되게 대단해. 이 고백과 그 여호와의 신이 유일한 나의 신이라는 믿음의 고백과 분명히 다를 수 있죠.
맞아요.
그럼 우리가 간담이 선언했다는 거는 그냥 그 여호와라는 신을 보니까 와, 씨, 진짜 힘이 센데. 진짜 능력이 대단한데.
와, 니네 신 대쩐다, 막 이런 거.
대쩌는 신인데 내가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건 다른 거죠. 왜냐면 그 신은 너네의 신이야. 이스라엘 너네가 믿는 신이야. 우리는 바알의 신이 있어. 풍요의 신이 있어. 또 우리는 또 우리 신이 있긴 하거든. 좀 다른 거잖아. 니네 신이 되게 강해 보이긴 한데 나도 신이 있어. 난 바알을 믿을 거야. 이것과 야 니네 신이 진짜 강하다. 근데 그거 보니 들어보니까 하나님이란 신이야. 영원한 신이야. 유일한 신이래. 난 그걸 믿겠다. 이 고백은 라합의 고백이었고 나머지는 그냥 간담이 선언한 거야. 아 싸움을 지겠는데? 겁나 센데? 미국 느낌인데? 중국 느낌인데? 전쟁난 우리는 망하겠는데? 이런 느낌은 다른 거잖아.
두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고백까지는 갈 수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럼 라합이 말했던 야 우리가 간담이 녹았다는 말은 그냥 너네 그 하나님이 너무 대단했다는 거야. 우리 입장에서. 근데 나는 아니야. 나는 그걸 믿는다는 거야.
그래서 라합이 더 귀한 거예요. 어쩌면 그 가나안 성에서 유일했던 사람일 수도 있겠네.
그렇죠.
왜냐면 하나님이 걔한테는 안 보였어.
그러니까 이게 라합과 나머지 이 여호와라는 사람 때문에 존재 때문에 간담이 선을 했다는 다른 사람들과의 차별점이죠. 라합은 간담이 녹았던 정도가 아니었어. 그래서 믿었던 거죠. 이들은 그냥 아씨 무섭다. 진짜 대단하다. 그러니까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얘기였던 거 같아요. 다른 이들 하나님을 고백했다는 의미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존재가 진짜 진짜 대단하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제 정원자매가 했던 여기다 가셨던 분이 질문이었는데 이 라합이라는 게 그 가나안 백성 입장에 보면 되게 별로인 인물일 수 있는 거죠. 팔아먹었으니까. 맞죠. 저번에 말했어요. 저번 주에 나하고 이야기했죠. 아 진짜 별론데? 그 매국노잖아. 압작이잖아.
근데 저 그게 좀 궁금해요. 이런 질문이 들 때면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뭔 얘기하는 거지? 그 민족성이라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 민족의 범주가 어떻게 되는지도 좀 궁금해요.
성경이 말하는 아니면 현대사회에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민족.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민족이 오늘 우리의 민족을 적용할 수 있냐는 거야?
어, 아니면? 네, 맞아요. 그거예요.
아니지. 아하. 응. 그 문제가 뭐냐면 지금 유대인들이잖아요.
아하.
선민. 이스라엘. 택한받, 선택받은 백성.
라합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같은 민족인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 안에서의 그 백성이 민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족성.
그 민족성이 존재한다면. 뭐 라합이나 우리나 다 믿는 백성이니까 그렇게는 받아들일 수 있죠.
그 민족의 군주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당신은 뭐냐면 당신은 민족이 분명히 있으니까 민족은 나라도 분명히 돼.
아하.
가나안이라는 그 지역이 연합했던 나라들. 그러니까 신에 따른 나라가 생길 수 있는 거니까 이쪽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그러니까 구약의 그 이스라엘이 지금 오늘날 저기 중동이 지역하고 있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민족이긴 한데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스라엘 바라보는 건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때 성경 구약이 끊임없이 말하는 이스라엘이 뭐냐면 선택받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지금은 그 이스라엘이 우리잖아.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그러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될 때는 지금 제가 속한 한반도의 그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에 대해서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 나라와 민족에 기도하고 아이고 그럼 우리가 이게 문제라는 게 아니잖아. 우리나라가 기도하는 거, 우리 민족, 대한민국이 이 한민족에 대해서 기도하는 게 그러니까 그 민족, 그러니까 민족이라는 말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말하는 민족은 이런 민족을 표현하고 있고 우리가 보통 중보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기도합시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걸 위해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하면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는 그냥 한국이라는 나라 민족을 아마 북한을 포함한 게 많을 수 있을지 일반적이라는 게 아니라 한민족이잖아.
그럼 이해가 확 됐어요.
나라는 우리 내내 총선 있잖아요. 진짜 막 하나님을 아는 자, 아니면 진짜 이 땅의 약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나라,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은 이 한민족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하나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 똑같은 민족이라는 단어지만 이렇게, 이렇게.
저는 그게 되게 어려웠어가지고. 왜 그러지? 약간 이렇게.
뭐 그런, 그렇게. 그리고 또 우리가 했던 질문이 혹시 안 나눴던 게 있을까요? 아니 또 더 추가적으로 궁금해졌던 거?
저 그냥 궁금한 거 있어요. 듣다가 그냥 출애굽이랑 같이 계속 신이 다 있었다고 하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 번째 재앙을 내리셨던 것에 메뚜기 보내고 개구리 보내고 그게 약간 그 사람들이 좀 중요하게 믿었던 신들에 대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아니면은 뭐라고 하지 그거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들 중에서 개구리를 믿는 사람들이 막 엄청 약간 그게 좀 약간 좀 그러니까 파워가 있는 이런 거여서 개구리 일부러 보내가지고 니네가 믿는 신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것도 있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나일강이 핏물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은 어떤 느낌이냐면 그 당시에도 마술이라고 표현하기 뭐하지만 그런 걸 행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까지 따라야겠네. 옆에 예를 들면 마술사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얘네가 바로 옆에 보여주는 거고 우리도 이거 할 수 있어. 그 다음부터 못해 얘네가.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그 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자 A라는 거 다 줬어. 그러면 갑자기 예언자는 머리카락 길게 한 거야. 갑자기 주은이가 나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너무 특별한 얘기 하는데 주은이 너무 특별한 아이가 두 번째 딱 했는데 이 자매도 한 거야. 예언자는 이미 뭔가 손톱을 길게 했는데 이렇게 하게 된 거야. 그 다음 갑자기 되게 날씬하게 했는데 하게 된 거야. 그 다음 제가 갑자기 키를 크게 한 거야. 아무도 못 하게 됐어. 그러니까 되게 특별한 사람도 있는데 이때부터 고백하게 된 거야. 이건 진짜 여호와다. 걔네가 고백하게 된 거야. 이 특별한 능력 있는 사람들이 고백을 했거든.
그 고백도 그런 거죠? 니네 신이니?
진짜 이건 신이라는 거지. 그리고 그 하나하나 뭐 개구리든 뭐든 이게 풍요의 상징이기도 했고 뭐 상징이기도 했고 뭔 상징이기도 했고 막 했단 말이야. 그 상징들을 깨워 부시는 것도 맞죠. 날방 그들은 뭐였어요? 물은 생명이잖아. 사대강이잖아. 그러니까 문명을 일으킨 강 중 하나가 나일강이잖아. 그 물이 피가 됐다 이거. 쓸 수 없는 물이 되어버린 거야. 악취가 났어. 되게 특별한 얘기인 거죠.
근데 저 사실 나일강 피 됐을 때 이것도 여쭤봐도 되고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 그러면은 애국 사람들이었고 죽든 말든 상관없겠지만 하나님 그때 당시에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먹고 뭐 마시고 살아요?
다시 바뀌었잖아요. 아. 그러니까 핏물로 끊임없이 있는 게 아니라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단 한 번도 그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물이었겠죠. 그러니까 이 컵 안에 있는 물이 그냥 하얀 물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빨간 핏물이 돼버린 거야. 근데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바꿔줬어. 봤잖아. 근데 오씨 그렇네? 다시 바뀐 거야. 그 지향이 첫 번째 지향이 그 마지막 지향까지 유지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 보여주고 해결되고 하나 보여주고 왜냐면 바로 잘못됐다고 했거든. 근데 안 되니까 또 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혼내고 있는 거야. 주운 잠을 혼내고 있는데 첫 번째 저 펜을 뺏었어. 너 자꾸 그거 펜 갖고 하면 안 돼? 안 하겠대. 다시 줬어. 그 다음에 또 뭔가 문제 생겨서 가방을 뺏었어. 야 너 그럼 안 돼? 다시 괜찮대. 계속 그러니까 지향을 내렸다가 거뒀다가 내렸다가 거뒀다. 이거 반복이었으니까 먹고 살았겠죠.
죄송해요. 제가 좀 궁금한 게 많아요. 생각했다 보니까 그게 바로의 마음을 하느님 완악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하느님이 그러면은 바로를 보면서 너 아직 때가 아니야. 약간 이런 거예요? 아니면 바로가 그냥 스스로 그래서 이런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의 표현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거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데 이 일 가운데 저 완악한 바로의 마음 또한 사용하셨다는 말도 있는데 이 의미는 아니야. 완악하게 부어주셨다 이런 의미랑 좀 달라요.
왜냐면 저 너무 궁금했어요. 그게 하나님 우리한테 보면 자유의지라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그런 감정들까지 더 자유롭게 하신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마음을 약간 조정하는 느낌이었어가지고 근데 그런 표현들이 많잖아요. 성경에 두렵게 하자 여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도 두렵건데 아니면 뭐 누구를 해가지고 두렵게 하자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다가 말이 많으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이 그 사람 그렇게 만든 건지가 좀 궁금해요.
이럴 수 있죠. 제가 주은 자매님 슬프게 했어요. 그럼 제가 이 사람 마음을 만진 거 아니잖아요. 아하. 이런 거 막 되게 막 괴롭게 하면 슬플 수 있잖아. 우리가 뭐 너무 친한 사이인데 주아 나 이제 갈게 너 안 볼 거야? 슬퍼진 거면 내가 저 마음을 들어가서 뭘 한 게 아니라 내 행위가 이 사람을 슬프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두렵겠다는 건 하나님의 존재가 그들을 두렵게 만들어버린 거지. 두려움을 심어줬다. 그렇게 이해될 수 있죠.
뭔가 하나님이 너무 대단해가지고 그런 것도 가능하시지만 굳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가능해서 하실 건 좀 있어.
또 뭐가 있을까요?
질문도 있어.
응? 없어요? 저희는 맨 마지막에 기도 제목을 나눈 것 같아요. 한 주 동안 기도 제목. 근데 이 기도 제목은 약속을 하나 해야 돼요. 두 가지. 첫 번째, 우리만 알아야 돼. 누군가 기도 제목 나눈다면.
아, 네.
두 번째는 하루에 한 번씩 반드시 기도해줘야 돼요. 1초도 괜찮아. 그러니까 아니면 나는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비밀이어야 된다는 게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하고서 똑같은 기도 제목을 다른 데 가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남의 거 얼마든지 해도 돼요. 당신 건 얼마든지 나눠도 돼요.
엄청 특별한
제 건 하면 안 돼요.
알았어요.
아, 왜냐면 그게 약속이 돼야지 편하게 앞으로 나눌 수 있으니까.
왜냐면 그게 잘못된 건가 해가지고 저는 좀 기도를 해줬으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은한테 막 말해주거든요. 주은 이거 위해서 걔를 위해서 기도해줘 이러면서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좋습니다. 있으시면 준자 오늘 어디 가요?
회사요.
회사 가요? 회사 가는데 평소와 복장이 너무 다른데?
아 오늘 미팅 가요. 미팅 가요. 미팅
회사에서?
가요. 네 미팅 가요. 눈썹이가
아니 평소가 별로였단 말은 절대 안 돼. 오해하면 안 돼.
살짝 실패되는 거 같아.
내가 마음을 슬프게 하면 안 돼.
완벽하게 되는 거 같아.
평소에 이런 복장을 출근 안 했던 거 같아서 좀 편하게 그냥 네. 뭐 이렇게 입는 것처럼 오늘은 막 네. 너무 막 너무 이렇게 잘 차려 잘?
그러니까
네, 차려입고
왔어. 더 예쁜 거죠. 그러니까
뭐 격식을 차려보고
even prettier 거잖아요.
아니, 원래도 예뻤다고 해야지.
그러니까
오해 소식 없으니까
그냥 prettier 아니고
빨리 기도해도 되나요?
민망한가 보다 치니 목사님 성함만 써도 돼요?
김기백 기백
아 뒤에 뭐 목사라는 말? 아니 뭐 중요하지 안 중요하잖아요. 막대하지만 말아줘요.
아, 괜찮아.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원래 아니었으면 기백스 이랬을 거예요.
기백스라고 부르는 애가 되게 많아.
진짜요?
저랑 성교를 같이 가면 옛날 애들을 성교 가면 목사가 맞지 않아요.
아 왜요?
왜냐하면 그게 만약에 우리가 일본으로 성교 가잖아? 목사님 써도 돼. 그럼 거기는
그 목사가 중국 이런데 핍박심한데
카타르 터키 가면 뭐 선생님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제 별명을 정해. 제 별명 한동안 키키였던 적이 키키. 지들끼리 정한 거야. 저 사람 뭐라 부르지? 아, 키키라 부르자. 걔네는 저는 아직도 키키라 불러. 7년이 지났는데. 저희 교회도 있어요. 키키. 빨리 좀 쳐봐. 키키가 뭐지? 비웃는 느낌.
약간 명규모사님 큐라고 불리시는 것처럼.
거기는 별로 좀 애칭 느낌 있잖아. 뭔가 이해가 되잖아. 김영큐니까. 자기도 김큐라고 쓰거든. 근데 여기는 생뚱 맞잖아. 키키. KIKI. 아무튼. 기도 제목 있으신데 편하게.
네. 저는 이번 주말에 거기 뭐죠? 제자반 MT 가거든요.
아, 좋겠다.
그거에 대한 기도.
토일? 금토일?
토일.
가까운 양재 간다면서요?
아, 맞아요. 고기는 엘리동산. 네. 목사님은 그렇게, 아니, 전도사님이 그렇게 고기를 잘
드시는데,
목사님에게서 저게 배웠다고. 고기를 엄청 잘 구우는데, 김영목사님이.
좀 가르쳐 준 적 없는데? 아.
옆에서 그러면은, 이렇게.
첫학기처럼 나와요. 풍어를 읽었나?
전 고기 못 굽, 잘 굽는 게 아닌데, 그냥 구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이게
누군가. 아, 타고난 거야.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원래 이게. 그 고기를 구워 먹는 걸 좋아해요. 밖에 나가서 좋아했었어요. 구워 먹으면 되잖아. 그냥 안 태우고 덜 태우고. 자꾸 그걸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바람을 넣다 보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뭔가 하나 생기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자분 잘 다녀오세요.
네.
큐큐 좋은 시간 되세요.
네. 큐큐.
큐큐. 쾌거 쾌 추천하잖아.
아 맞아요. 근데 그거 좀 약간 약간 두려워요.
그게 뭐야?
원래 두려운 마음 준비하는 거.
그뭐 큐큐를 뭐라고 하는 거?
퀘이커 퀘스천인데 이게 뭐냐면 퀘이커교도 알죠? 퀘이커교 있어요. 그런 게 그런 단체가 있어요. 퀘이커교라는 게 그들이 만든 질문인데 하는 질문인데 어떤 의미냐면 퀘이커 교도들은 누군가를 이 안에 받아들인다는 거는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그러니까 우리 MBS 모임을 퀘이커 교도라고 해봐요. 퀘이커라고 해봐. 처음 왔잖아요. 그럼 이 질문을 해야 돼. 그 질문을. 그 질문을 통과, 그러니까 자랑은 못하고가 아니라 그 질문을 서로가 나눠야지 가족이 될 수 있는 건데 어떤 질문이냐면 당신의 뭐 당신이 살면서 가장 슬펐던 기억, 가장 따뜻했던 기억.
아, 재정을 못할 것 같아. 신청하지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준비되긴 해야 돼.
근데 이거 진짜 많이 준비해야 될 것 같아.
네, 그래서 그게 좀 두렵더라고요.
왜냐면 이거 되게 특별한 거예요. 재정훈련은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함께 하는 시간을 준비하는 거예요.
오해다. 저는 공부하러 가는 건 줄 알았어요.
그 중에 하나로 보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교재?
그러니까 함께라는 말이 제일 중요해요. 저는 함께가 키워드예요. 함께 공부하고 함께 사랑하는 게 대작면 하나님도 함께 사랑하고 우리도 함께 사랑하고 그래서 배워요. 하나님이 누군지, 구원이 뭔지, 구원의 과정은 뭔지, 죽음은 뭔지. 전 이제 2학기거든요. 이번 주가 시작인데 이 학교는 첫 번째가 관계야. 나중에 뭐 섬기면 뭔지 이런 거 다 배운단 말이에요. 공부잖아. 이게 단순히 지식을 채우는 거면 재정련은 필요 없어요. 그럼 예은장님이 날 잡고 한 5일만 좀 만나면 1학기 한 번 때릴 수 있어요. 하루에 한 4시간씩 하면.
괜찮은데요?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럼 책 보면 돼. 책 보면 돼.
근데 그거랑 또 비할 수 없는 기준.
왜냐면 책 본다고 해서 우리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 이건 우리가 해봐야 되는 거.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자분이랑 서로가
그러면 정말 많이 열려야겠다.
그래서 정상님은 기도 열심히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전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이 주에 교육자도 힘들어. 힘든 게 아니라
두려워요.
기대도 되고 첫 시간이니까 기도하는 거 말고 뭐 하겠어요.
할 수 없죠.
내가 막 마음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화이팅. 네. 예은자매님은요?
저는 그냥 딱 기도 제목 나눈다고 지금 딱 생각난 건데 제 친구가 있어요. 이번에 주에 오면은 교회를 세 번째 오게 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시작교 오고 있어요?
네. 제가 그 친구가 한 2년? 3년 동안 그 친구의 모든 주변 친구들이 다 교회를 가자고 했는데
그 친구에게?
네, 그 친구에게. 그러니까 그 친구 이름이 태연이에요. 태연.
태연.
네. 김태연인데 그 친구한테 그렇게 말했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친구가 같이 가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이 친구는 교회 문화에도 익숙하지 않고 하나님도 누군지 모르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처음인 친구여서 많이 조심스럽기도 하고 제 행동도 많이 조심스러운데 근데 저를 보고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를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기다리는 중이어서 그 영혼과 그리고 또 한 명이 더 있어요. 태연이와 진영이라고.
진영?
네, 여자인데 이 친구는
태연은 남자예요?
네, 남자이고 진영이는 한 번 왔었어요, 시작회에 저랑 같이. 근데 진영이는 제가 바로의
말을 혹시 단발?
어?
단발?
어, 맞아요. 단발보다 숏컷.
어, 왜냐하면 둘이 앉아 있는 걸 본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예배 끝나고 둘이 잠깐 앉아 있었죠.
네, 네, 네,
맞아요. 여기라.
그때 예은장님도 몰랐고.
어, 맞아요, 맞아요.
어, 처음 본 사람이 누구지 했는데 좀 염색하셨나 그분이? 그분 아니에요?
머리가 약간
밝게요.
두 분이 앉아 계속.
응, 맞아요, 맞아요. 숏컷. 근데 그 친구가 제가 바로의 마음을 여쭤봤던 게 진영이가 하나님을 알고 만났지만 뭔가 되게 멀어요. 그 관계가. 근데 저는 진영의 마음이 바로의 마음같이 많이 느껴져서 그 친구도 빨리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어서 그 둘을 위해서는 늘 기도하거든요.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 그냥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지금. 네, 친구들
위해서.
아. 네. And?
또 있어요?
아니요.
아, 저?
네.
키키.
키키. 이벡스.
저는 이번 주 뭐 설교 중은 늘 설교 위에 기도 부탁하거든요.
아, 아 그렇죠. 키키. 아브라함.
어, 저희는 뭐 이렇게 한 번씩 설교하니까.
설교.
아, 기대되는.
설교.
엄청 재밌다고.
설교를 해야 돼요. 네. 설교를 해야 되고. 그럼 뭐, 그러니까 은혜인 거죠. 하나님이 완전 제 마음 가운데 되게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니까 이번 네. 주가 또 특별한 게 뭐냐면 제자분 이학 개강이에요. 저번 주 금토일 렌트 갔다 왔거든요. 지금 너무 피곤해.
아 그렇겠다.
네, 제자 오빠 2학기인데 금토는 형제만 가고 토일은 형제자매 다 같이 갔거든요. 전체 반 MT. 근데 둘 다 하루에 3시간씩 못 잔 거야. 새벽까지 논다고. 그런데 주일날 교회 왔다가 이제 집에 갔다가 이제 어제 하는데 심지어 어제는 새벽에 깼다가 애 어린 시간도 못 보고 또 잤어. 정신을 못 차리겠어 가지고. 그 떠나가지고 그냥 제가 늘 하는 말 교회 다니면 하잖아요. 성령충만. 전 진심으로 이번 주가 그래서 주였으면 좋겠어요. 제자 훈련도 우리가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고 설교도 그냥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사랑을 담아 잘 나눴으면 좋겠어요.
사랑.
태언 형제님과 진영 자매님이 이번 주에 교회로 오시게 될 수 있잖아요.
저는 진짜 그걸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 또 이런 분들이 이 두 분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맞아요.
데려와서 지금 오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사실 저번 설교했던 누가 부모님들 모시고 온다고 했거든요. 너무 쫄리는 거야. 또 부모님 좀 요즘 힘드실 때라.
아...
다행히 안 오셔가지고 마음 놓고 설교했는데 너무 좀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뭔가
긴장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데려오는 의미를 알잖아.
아...
그러니까 가끔 그런 문자 와요. 목사님 이번에 진짜 제가 몇 년 동안 기도하는 사람 교회 와요. 그럼 뭐냐면 와 너무 잘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제가 그렇다고 가능한 게 아니니까 뭐 이런 얘기 들으면 그냥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또 그 시간 통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게 제 설교 주간에 늘 기도 제목이에요. 생각나는 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저 사람 마음껏 위로를 해주시면 좋겠고 뭐 그런 거라서 생각나시면 저도 이번 주는 그것밖에 없어요. 제자 훈련 이야기 시작하는 것과 금요일 밤에 하거든요 저는. 그리고 주일날 설교 아무튼 추석이니까 놀아요. 저 부산 가요. 처가만 가요 이번 주.
아 그래요?
저희 집은 대전인데 대전은 안 가고 부모님이 10월에 놀러 오시기로 했고.
아 대전 편이시구나. 저 천안 사람이에요.
천안 자주 갑니까?
아 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죠.
진짜로? 주말에
네.
가요?
네.
가까우니까
1시간밖에 안 걸려요.
근데 대단한 것 같은데 아무리 가깝다고 해도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게.
아 그럼 엄마 아빠가 용돈 안 준다고.
아 진짜로?
가야지.
더 자주 가야지.
가야지.
살살 다 해봐요.
매일 가야지. 아,
그럼 명절에 내려가겠네요?
네 저는 아마 그럴
거예요. 주인장님 명절에?
전 진주 내려가요. 진주? 부모님 고향.
아 두 분 다 진주죠?
경남 진주.
아 진짜로? 아, 멀다.
엄청 멀어요.
운전하셔서 가세요?
이번에 버스 타고.
어? 버스?
그게 더 빠르죠.
기차 말고?
네, 저희 집 항상 그 할머니 댁이 그 터미널이랑 가까워서.
아, 5시간 걸리죠?
그렇죠, 이번에.
근데 그래도 버스 전용 차로 있잖아.
맞아. 그래도. 아. 근데 또 뭐, 알고.
짐
끌고 가는 것보다.
맞아. 너무 힘들고.
세 명 다 허리가 안 좋아서.
특히 명절이면.
힘들어 힘들어. 서서 가지 뭐.
저는 기차표 끊었어.
오잘어
성공하셨네요 티켓팅.
저는 늘 성공해요. 어허. 그게 그 시간만 그날만 맞추면 대부분 표 있어. 왜냐면 저희는 시간을 여유롭잖아. 아무 때나 가기만 되잖아. 아~ 이번에 뭐가 있었냐면 8월 광복절쯤 나왔거든요. 광복절 특가가 어디든 4인 81,500원이었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서울에 서남까지도 4명 81,500원. 서울에 부산도 4명 81,500원인 거야. 되게 싸잖아. 우리 3명이잖아. 4명 코너 한 잔 비워서 가. 아내가 좀 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 아내가 타고 원래 늘 제가 애랑 타고 아내가 따로 누구랑 탔거든요. 이건 내 특가가 나온 거야. 근데 마주본 좌석은 없었을 거가. 내 자리 해가지고 좀 배가 나왔으니까 조금 편하게 가고. 사실 저 둘만 끊어도 부산까지 12만 원이거든요. 애 빼고. 살인 안 받으면 또 너무 싸.
감사하게
그거 끊어서 가요. 이번 주 설교만 끝나면 놀러 가야죠. 신발만 하고 태어나시네.
그러면 예배가 있겠네요?
있죠 있죠. 근데 저희 수요일배는 없어요. 명절이 껴있는 수요일배는 저희 안 들어요. 아, 집에 가서 부모님과 드리라. 네. 아.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네. 주일은, 이번에 목요일 날 시작인가?
네 맞아요.
아 그럼 수요일 내려가도
아 이번? 아 네네 오케이.
그쵸 그쵸. 네. 그렇습니다. 태어나시면 네. 기도를 해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마칠 때는 나눈 기도 제목으로 잠깐 짧게 가지기도 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 광경에 잠을 깨워주시고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를 경험하고 나눌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를 잘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삶 가운데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십시오. 또한 기도 제목과 주 안에 올려드립니다. 부연장님이 태연을 주고 우리 진영장님들이 주를 경험하고 만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이번 주에 교회를 나오게 된다면 우리가 부르는 찬양과 말씀을 통해 주를 알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해 주십시오. 일단 우리 죽은 자매님은 제자훈련을 시작하게 될 텐데 주여 그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 시간의 기쁨과 감사한 대주의 주님과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에 우리의 성도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이 아침을 깨우셨던 주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 가운데 온전히 우리와 함께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매 시간 시간마다 주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곁에 계신 주님을 고백하고 또 누릴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주님이 그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사오니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일하여 주시고 주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런 기도의 응답과 삶의 순간순간 주를 경험함으로 더욱더 견고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주를 사랑하고 더욱더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